7. 일곱 번째 마지막 증여. 수만 년 동안 우리는 모두 미가엘의 일곱 번째 마지막 증여를 고대했다. 가브리엘은 이 최종 증여가 필사자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으나 우리는 최고점에 달한 이 모험의 시기와 장소와 방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미가엘이 자신의 마지막 증여 상영관으로 유란시아를 선택했다는 공개 발표는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태만에 대해서 배운 직후에 있었다. 그리하여 너희가 사는 세계는 35,000년이 넘는 동안 전체 우주협의회에서 무척 관심을 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느 유란시아 증여 과정에서도 육신화의 신비 이외에 아무런 비밀이 없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가엘이 마침내 승리하여 최고 우주 주권자로서 살빙톤으로 돌아오기까지 작지만 대단히 명예로운 너희 세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가장 온전하게 우주에 공개됐다. 우리는 이것이 그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가엘이 그 영역의 무력한 한 아기로서 땅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까지는 그가 증여되기로 선택한 인격체 집단 가운데 온전히 성장한 개인으로서 늘 나타났었으며 베들레헴의 아기가 유란시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방송이 살빙톤에서 퍼져나갔을 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창조주요 친구인 그가 무력한 한 아기로 증여됨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권세에 명백히 위협받는 자신의 생애 전체에서 가장 불확실한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최종 필사자 증여가 네바돈 우주의 명백한 최고 주권자로서의 영원한 지위를 그에게 부여할 것임도 알게 됐다. 지구 시간으로 3분의 1세기 동안 이 지방 우주에 있는 모든 지역의 관심이 유란시아에 집중됐다. 모든 지성체는 마지막 증여가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았고 사타니아에서 있었던 루시퍼 반역과 유란시아에서 켈리게스 차의 적개심에 대하여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듯이 인간 육체를 닮은 초라한 형체 속에서 유란시아에 육신화하려고 우리의 통치자가 자신을 낮췄을 때 일어나게 될 갈등이 얼마나 맹렬할지 우리는 잘 알았다. 유대인 아기인 요셉의 아들 예슈아는 이 특별한 아기가 신성한 낙원 아들이여 이 지방 우주의 모든 사물과 존재의 창조자인 네바돈 미가엘의 육신화였음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과 이후의 다른 모든 아기와 마찬가지로 잉태됐고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예수라는 인간 형체 속의 신격이 육신화되는 이 신비는 이 세상의 자연적인 기원과는 달리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자신의 피조물과 비슷한 형태로 창조주가 육신화됐던 그 기법과 방법을 너희는 영원 속에서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소나링톤의 비밀이며 그런 신비는 증여 체험을 통과한 그 신의 아들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알려진다. 땅에 있는 어떤 현자들은 미가엘의 도래가 임박했음을 알았다. 한 세계가 다른 세계와 접촉함으로 영적 통찰력을 지닌 이 현자들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증여될 것을 알았다. 그리고 중도 피조물들을 통해서 스라빔이 한 무리의 갈대아 제사장에게 알려줬는데 그들의 지도자는 아르드논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를 방문했다.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 유일한 초자연적 사건은 첩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먼저 배정됐던 스라빔이 아르드논과 그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준 것이었다. 예수의 인간 부모는 그들이 살던 시대와 세대의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육신화된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그 종족과 시대의 어린이들이 겪는 평범한 방식으로 자라났다.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머물렀던 이야기, 즉 너희가 사는 세계의 창조주 아들이 필사 존재로 증여됐다는 내용은 이야기의 범위와 목적을 벗어나는 문제다.